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는 지역들의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있었지만, 어느 틈엔가 그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가르쳐진 복음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시킨 내용들이 얼마나 육체의 정욕에 좋은 왜곡이었는지 많은 이들이 그 왜곡된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시킨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림 지연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재림 지연설은 문장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예수님이 늦게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재림 지연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무조건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아주 이기적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왜 더디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없다라고 여기느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태초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었고, 그 과정 속에 자연은 한 번도 그 질서가 어그러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다 어떻게 돼요? 엉클어진다. 질서가 깨진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태초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자연 질서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자연 질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연의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니 예수님이 사실 재림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들의 이 주장을 지적하면서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왜 틀렸죠? 그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지금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 질서가 지금도 여전히 태초 때나 또 역사를 거슬러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자연 질서가 그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부여하신 질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 질서가 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무조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 질서가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고 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이 뭐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함부로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인류가 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겨서 자연 질서를 그때 어그러뜨리셔서 하늘에 있는 물을 다 쏟아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모델이 되냐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어그러진 역사를 거짓 선생님은 살짝 빼서 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마지막 날의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 예를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드러내면서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던 예수 재림 지연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를 베드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가?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재림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여겼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가,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8절을 보시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또 따뜻한 호칭으로 성도들을 불러줍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호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며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버려서 복음과는 다르게 이기적으로 정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버리기 위한 서신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회복하여 다시 믿음의 시련을 기꺼이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믿음의 백성으로 바르게 다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범죄는 지금 교회 밖으로 신앙, 왜곡된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까지 다 품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루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이것이 이 베드로가 제시한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모세가 한 말에서부터 이 기준을 끌어옵니다. 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시편 9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모세의 기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4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일 뿐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여기 모세가 주의 목전에서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 같이 죽게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천년이 뭐와 같대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또 밤에 한 순간 같대. 여기 밤의 한 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밤을 세 등분을 했어요. 네 시간씩 1경, 2경, 3경으로 세 등분을 했는데 그 밤의 한 경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나누고 한 부분과 같다. 뭐가? 하나님의 천년. 또 우리의 천년도 하나님에게서는 한 점과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주의 목주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여기서 말한 이 천년은요 실제적 천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 부분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그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한 점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역사 그저 보일락말락한 한 점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인데 베드로는 이 개념을 인용해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 사실을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강조한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그저 보일락말락하는 한 점을 살아가는 유한하고도 유한한 인간이 그저 짧은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또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 마치 안 오시는 것 같이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다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저 한 점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부족하고 어눌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세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뒤로 보내놓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여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아니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이 어떻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되느냐? 이런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 인간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지만요. 사람의 한계성과 사람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주의 천년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오늘 본문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약속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할 거다. 그 시건으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 어떤 이들이 누구겠어요? 거짓 선생들이죠. 또 거짓 선생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왜곡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자들이죠. 그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안 오신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아주 단정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다 또요. 한번 생각해. 이 너희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대하여 할 때 너희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의 아무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같죠.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너희가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를 않으신다 할 때 그 아무도와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중이지 더디 오거나 안 오시는 게 아니야, 이 얘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점검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너희와 아무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이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아직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신학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드러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두 가지 견해예요. 모든 인류로 보는 견해와 믿음의 성도들 중에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중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 아직 회심하지 않아서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자들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 모든 인류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전 인류가 전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진영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보편 구원론, 보통 또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만인 구원론인데 그것을 지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칼빈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실제로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자들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영혼을 선택하신 것, 이것이 예정론이죠. 예정론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 예정론을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에스겔서나 로마서나 디모데전서나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 회개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회개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뭘 말하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연결어가 중요한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연결어에는요, 의미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어. 이걸 이해하고 싶은 그러나예요. 또 그러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참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오는데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비유하는 건 딱 하나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히. 나 도둑인데 곧 간다. 문 열어놔라. 뭐라든가 내가 네 집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니들 다 피해 있어라, 이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뭐 궤도 루팡도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도둑의 특성은요, 은밀하게 갑자기 어느 날 불시에 몰래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훔쳐가는 건 중요하지 않죠. 초점은 뭐예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예고하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이 비유적 표현에 담긴 겁니다. 계시록 3장이나 16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여러 곳에 예수님의 갑자기 오심은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수차례 확인했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측정하려고 해요. 요즘도 간간이 제 이메일을 열어보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려고 이런 제목을 했나 열어보면 여지없이 요즘 세상이 이러이러이러하니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자꾸 몇 년을 밝히려고 하고 몇 월을 밝히려고 하고 누가 환상으로 들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간간히 이런 메일이 와요. 저는 미국에서는 어떤 은퇴 누군데 막 이러면서 제가 우리 서옥심 집사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꼴값 떨고 있네. 속 시원하시죠? 그건 정말 꼴값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는 달라요.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막 속여서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것이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든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때 좀 더 심하냐 어느 때가 좀 덜했냐의 차이뿐이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근데 재림의 징조는 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 충만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징조예요. 근데 이 재림의 징조 복음이 충만해지는 건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복음이 이 정도면 충만하게 됐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집을 짓고 곧 올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아버지 집 옆에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이렇게 짓는데 그 집이 완성되었다라고 판단한 건 아들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짓는 집에 이렇게 상황을 딱 보시고 아 이제 충분해 이제 가서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할 때 아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이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거해서 예수의 재림의 날은요 사람이 감히 어떻게 계산해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때 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때다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아직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에게 이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 혹여나 또 어느 누군가가 내가 환상으로 또는 내가 꿈에 또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탁월한 누군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몇 년 안 남으셨대 이런 소리를 하걸랑 어떻게 말하라고요? 존중해서 제발 꼴값 좀 떨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감히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그냥 뭐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또 내일에 우리가 눈을 뜨면 또 그 다음날 오실 것처럼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내일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재림하시는 날, 진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면서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표현은요 무엇과 연계해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과 연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우주적 파괴, 우주적 대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 이것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난 최후의 심판은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하늘이 큰 소리를 어떻게 된대요? 떠나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떠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늘이 떠나갈까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이 우주를 이해하는 세계관 속에는요 하늘이 어떤 뚜껑처럼 덮여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니까 그 덮고 있던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직 우주적인 이해가요 충만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그냥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 속에 이렇게 표현하도록 남겨두셨어요. 이걸 뭐 정말 우주적 또 어떤 과학적 사고로 옳으니 그르니 이걸 판단할 만한 성향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이렇게 표현한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라고 하죠. 물질이 뜨거운 물에 이거는요 당시 물질의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그들의 또 이해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큰 불에 풀어져서 형체를 잃고 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뭐예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과 같이 예수, 복음, 말씀을 외쳐는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들의 왜곡된 유혹에 현혹된 성도들 말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 몇 명 안 되겠지만 있어요. 강단에서 성경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자도 있다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는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다만 우리는 그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을 보고 아 저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겠다라고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단정해서 아유 저 사람은 지옥의 자식 저 사람은 천국 백성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거나 가르지 못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종말론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지구로 데려가는 거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죄로 오염된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과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이 성향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에덴 때처럼 이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가 회복이 되는 거냐,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함께 한 1년 넘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정리한 결과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우리는 여겼냐면 이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지구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이 지구에 완전히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 창조 때처럼 아니면 처음 창조 때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 전체적인 뉘앙스에서는 더 옳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10절에서 표현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렇게 우리는 저희는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심판의 무서움을 지금 표현한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우주적인 대격변이 어떤 모양새로 일어나는 것이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진짜 자연 질서가 깨지고 뭐 태풍이 불어오고 모든 것이 막 땅이 솟아나고 가라앉고 이런 일과 함께 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처럼 오시는 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겐 두려울 요소가 없지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내려오시는 주님만 봐도 정말 흥분을 가라앉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막 땅이 솟구치지 않아도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봐도 이제 나는 심판만 남았고 무서운 심판만 남았구나 하는 두려움에 진짜 벌벌벌 떨게 될 거예요. 여러분 땅이 솟구치지 않아도 예수님 봐도 두렵죠. 그런 모습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그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다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드러나리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뭐예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오해를 정리해야 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또 목회자든 성도든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 난 천국 백성이 된 거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사람은 누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머리로 행동으로 죄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참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앞에 드러나면 내가 자식 얼굴을 어떻게 보며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다 알죠. 근데 그런 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낱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인생 속에 드러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나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또 예수를 믿는 백성이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여지도 없어요. 왜?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한테 드러낸다고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미안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넓적 엎드려서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말도 안 되는 은혜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원으로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는 은혜밖에 없음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는 왜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변명할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낱낱이 다 드러나니까 행위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가 바로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11절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은 분명히 있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임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죠. 바르게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나의 육신의 안목과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사도들로부터 배운 그 복음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경건함 굳이 설명드릴 필요 있을까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어그러진 가치에 경향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절연히 끊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방향성이에요. 왜 그렇게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의 잘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놓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상급의 심판으로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면서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비록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한 점반도 못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아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의 삶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죠. 왜? 그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고한데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이 땅에서 좀 많이 있다거나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 떨거나 이 땅에서 권세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거나 이 땅에서 좀 권세가 부족하다고 명예가 부족하다고 위축되거나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나를 어떠한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든지 그저 주님의 사랑 흠뻑 받으면서 비록 부족하고 없더라도 내가 주의 자녀로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큰 집 사야 되겠고 좋은 차 타야 되겠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겠고 남들한테 기죽지 않아야 되겠고 자존심 꺾이고 싶지 않고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굳이 겸손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바로 이 부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절제할 것 절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사모하라는 방향성을 딱 주시고 나서 그날에,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인데 얼마만큼 무서워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무서운 날인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멸망의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또 그렇게 무서움이 너희들 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인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다가 주님이 딱 오시는데 그 무서운 심판으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요?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소망 때문에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바로 이 12절 13절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강조점이에요. 놀랍게도 이 강조점은 요한계시록의 강조점과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강조점 두 개예요. 환난은 분명히 있다. 마지막 때 무서운 날이다. 그러나 그 무서운 날을 너희는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던 날로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의의 상급을 받는 날이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날이겠느냐. 계시록은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평안의 복음이고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오늘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기쁨과 감사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똑같이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